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 14절.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4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저희 교회에서 지금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이제 쭉 해왔습니다. 근데 조금 갈라디아서는 계속하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매달 첫 주 한 번씩 그냥 다른 설교를 하기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좀 신경을 쓰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또 조언도 하고 또 본인이 나야 뭐 남이 뭐라든 나는 그냥 내 갈 길 갑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신대로 살겠다는 그런 말인 줄 알아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뭐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하나님이 평을 하시는 것이 자주 나와요. 사실은 국가적인 단위에서도 물론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각 개인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뭐 아브라함 나의 친구라고 하신다든지 뭐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맞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셨죠.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세례 요한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어떻게 봤느냐 하는 것이 있고 이 시간에는 포인트는 좀 바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하는 것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그런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께 소개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이 요한이 지금 와서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말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이 강림하는 것도 봤어요. 세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 또 본인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로서 음성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증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은 또 말하기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많이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죠.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나를 이제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이 임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가면서 자신이 받은 소명을 아주 충실하게 이행한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큰 변화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회의가 생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로 자기가 선포한 그 메시지까지 자기가 의심했어요. 이게 진짜일까? 이게 내가 뭐 착각한 거 아니냐? 내가 뭘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느냐? 그런 회의 속에서 갈등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짚어가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데 대한 그 내용과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큰 능력으로 악인들을 불러서 심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장 11절 12절 10절부터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 심판 메시지예요. 자기가 선포한 메시아에 대한 일은 어떤 거냐면 불로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정죄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자기가 그런 심판 메시지하고 거리가 멀더라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보고를 다 들었어요. 자기들의 그 제자들로부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판의 불세례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불세례를 줄 다른 메시아가 있습니까? 그분이 진짜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프로그램이 예수님에 의해서 전개되기를 기대를 잔뜩 했었는데 그것이 그냥 수포로 꺼져버린 것 같으니까 대실망을 한 거죠. 근데 모순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의 그 심판에 대해서 뭐 일어나지 의심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하, 세례 요한도 역시 1세기 당시에 그 메시아에 대한 혁명적 그 메시아 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큰 인물이라고 해도 자기가 사는 그 시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인물들 많은데 보면 역시 그 시대의 사람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뭐 많은 면에서 앞서갔죠. 그렇지만은 역시 온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던 천국 프로그램하고 예수님이 전개하고 있는 천국 프로그램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성령의 불세례가 없었고 자기가 볼 때 그 다음에 로마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서 풀리질 않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이 계신다면 자기를 풀어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달려간 사람인데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외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감옥에 있어야 하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는 것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이유는 환경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이렇게 뭐 초월해서 살아야 된다. 뭐 말이 듣기 좋고 말이 굉장히 영적이지 실제적이니까 좀 현실하고 좀 먼 얘기 같아요. 환경이 중요하죠. 환경이 영향하는 게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환경적인 이유는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디프레션 때문이에요. 이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이거 무시 못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서는 그 감옥이 굉장히 나쁜 곳입니다. 그 감옥이 이제 그 마케루스 감옥이 있는데 사해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 동쪽에 있어요. 동쪽 좀 밑에 쪽에 있는데 거기 아주 더워요. 아주 아주 덥고 굉장히 그 조악한 감옥으로 유명하죠. 그게.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불의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의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왕국, 새로운 그, 그러니까 황금시대, 솔로몬이나 혹은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했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런 황금시대는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풀려나지 않은 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자기도 알았거든요.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그래서 알고서 그러니까 신구의 중간기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서 달려간 자인데 메시아가 온다고 하고 메시아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소개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건 그런 사역에도 아무런 열매가 맺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 그렇게 허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죠. 그래서 환경 속에서 깊은 디프레션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심리적 침체라는 것은 사람을 아니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만들어요. 거의 그냥 그런 극도의 상황 속에 들어가면 자기 의지를 잃어버리고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앗아가고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상하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별로 접촉이 없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도로 삼지 않으셨을까? 물론 이제 받은 역할이 틀리긴 합니다만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천국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구약 예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웠어야 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광야에서 혼자 살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서 다른 사람 보고는 예수를 따르라고 하고서 자기는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는 자기 제자가 있었고 별도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구금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의 교제의 결핍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그 결과 어떤 거냐면 많은 것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멘토가 없으니까 나 자신이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 되게 탁월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그런 분을 몇 분 아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독자적인 사고를 하긴 하지만은 뭔가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 약점이 뭐냐면 자기의 그 논리와 아이디어에 사로잡혀요, 나중에.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이게 수용을 못 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별로 마음에 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용서를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말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고 예수님도 어떻게 술을 마셔요. 이거 금욕주의자에게는 크게 걸리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뭐 노상 금식했고 이런 식의 메시아 이미지가 자기에게 자신을 주놈하고 직설적이고 금욕적인 라이프스타일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집행해야 하는 메시아가 이렇게 느슨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다가도 그 사람이 내 사는 생활 방식하고 너무 다르면은 그 별로 그게 그렇잖아요. 그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서로 용인하고 억셉트 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지내는 거. 그런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자기가 바라는 바에 메시아관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자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또 식사를 하신다.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죄인들을 심판하셔야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시다니. 이거, 그것도 아주 사회에 이런 밑바닥 아주 형편없는 죄인들하고 그렇게 하고 또 뭐 바리새인이 초대를 해도 또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임박한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것을 이제 선포를 하고 경고를 했는데 또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여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오시는 분은 그가 선포한 그런 어떤 준열한 메시아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적어도 그가 예수님의 신분을 의심하게 된 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신학적인 이유예요. 요한의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은 메시아의 오심이 구약 성경에는 양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양면적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하면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통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다 일을 해결하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그 메시아의 킹덤을 건설할 걸로 기대를 했어요. 만일 재림에 대한 것을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을 피하게 하려고 오신 거죠. 오히려 그 심판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심판을 감당을 하고 다른 죄인들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림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도 처음에는 그것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세상 죄를 지우가는 단계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아이디어는 이렇게 식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례 요한의 최선의 메시지에서 사실은 세례 요한이 많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중에서 그 메시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하나에 딱 묶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그 메시지, 최선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복음 사역으로 혼란을 일으켰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계속 하시는가, 이거죠. 예수님이 보다 급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단번에 세우실 것으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약에 나오는 이중적 오심 거기에 대한 예언들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이해가 부분적이고 전체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백성들을 준비시킨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과 그의 사역에 대한 기대는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그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뭐 훌륭하신 분이다, 뭐 영적이다, 뭐 예언자다, 뭐 선지자다 그러면 다 알고 다 완벽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점진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깨닫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 오신 후예요. 훨씬 후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완전하게 깨닫지는 못해요. 물론 이분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많이 깨닫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리밋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해했고 의심과 당황의 늪에 깊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굉장히 기뻐했죠. 신랑의 친구로서 갖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기쁨을 잃었어요. 필생의 사역이 물거품이 되고 선지자로서의 신뢰가 추락되는 위기감에서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자신이 메시아를 잘못 전하고 이제 처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 생애에서 참 메시아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절망감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최선의 기쁨을 맛봤다가 최악의 침체로 빠져드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행하죠. 예수님을 보고서 참 세상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을 때가 그것이 그 세례요한의 사역의 정상이었어요. 근데 그가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사실은 그 사역의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례요한에 대해서 깊이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초림과 재림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구약을 쭉 보면은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저기 단원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렇게 보면은 얼핏 그냥 보면은 초림과 재림을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 좀 하고 훈련된 눈으로 보면은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쭉 보면은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점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긴 했지만은 그 내용의 예언을 fully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죠. 초림은 쉽게 여러분 기억하려면 2편과 22편을 보시면 됩니다. 시편 2편이 있고 시편 22편이 있어요. 근데 22편은 거기 이제 초림에 대한 것이고요. 시편 2편 보면 막 이렇게 그 입에 입 맞추라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철퇴로 망한다,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 나오죠. 그건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거죠. 그래서 초림은 시편 22편하고 이사야서 29장 18절, 19절, 또 35장, 5절, 6절, 그 다음에 52장과 53점에 3장에 나오지. 이사야에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6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거는. 거기에 이제 초림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자기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그 다음에 그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백성의 죄값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특히 뭐 이사야서 53장에 아주 클리어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재림은 시편 2편하고 또 같은 이사야서 29장에 나옵니다. 29장 20절, 이사야서 61장 2절, 말라키 또 3장 1절, 3절 그런데 나오죠. 거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그를 대적하는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시편 2편 12절에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또 말라키 3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또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복음 전파는 초림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인 복음 선포 또 치유 사역 그런 본문을 지나쳐버리고 심판 본문에 치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메시아를 이해했어요. 초림에 대한 것보다 재림에 대한 것에 이렇게 치중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두 개의 주제가 사실 같이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같은 장에 같은 절에 그러니까 한 절 나오고 그 다음 절에서 이어서 또 이렇게 재림이 나오거든요. 초림 나왔다가 바로 재림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8절 19절은 초림 사역인데 그 다음 절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은 재림 때 심판 사역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고서 그 다음에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다 끊어졌습니다. 재림이 된 얘기죠. 그래서 앞에 것은 초림이고 또 이사야서 61장 1절 이건 초림 사역이고 그 다음 절인 61장 2절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여러분 잘 아시는 61장 1절이잖아요. 근데 61장 2절에 뭐라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보복의 날이 나와요. 재림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재림 사역에 속하는 이사야 61장 2절을 그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할 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부분을 빼셨어요. 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림 때를 가리키는 예언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서 메시아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들을 예수님이 성취시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것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갈등하고 의심을 느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중에 현대교회에서도 뭐 예언하신 사람들도 있고 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말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 뭐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뭐 살기도도 많이 하시고 뭐 굉장히 영험하시고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런 분인데 아 그 기도에서 받으셨다 그런다. 그래서 뭐 얘기한다. 그러면 그걸 거의 미신적으로 믿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불과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요한은 다른 신자들과 교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편향된 메시아관을 다른 사람이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교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고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관찰과 통찰이 필요해요.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를 꽁칭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로 앞서가는 내일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성경교사가 다른 교사로부터 배우지 않거나 신학자가 다른 신학자들의 관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이어받았던 신학적 전통의 울타리에 갇혀서 다른 신학자들의 전망대에 전혀 마음이 가지 않거나 볼 수 없으면 시야가 좁아지지 않겠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자도 똑같아요. 강의 설교자든 뭐 주제별 설교를 하든지 간에 설교자도 그냥 자기 설교에 도취되어 있으면은 성경 본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통찰은 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성령을 믿잖아요.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께 얼마든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책 보고 공부하고 다 다른 말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 단계인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이 있을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슨 어린 양? 진로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들이 쉽게 조화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 인간의 책임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둘 사이의 그 텐션을 다 이게 풀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에 속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진리라는 것을 믿고서 모든 것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겸비와 인내가 필요한 줄 압니다. 한 가지 포인트만 더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그냥 직설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이 있는 거야. 그 시대적으로 나누어지지 초림이 먼저였고 다음에 재림이 있어. 자네가 생각하는 그것은 재림에 대한 거니까 아직은 아니야. 먼저 내가 하는 초림에 대한 사역을 보고 일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왜 말씀 안 하셨을까 말이야. 그리고 성경 구절들 그냥 놓고서 그대로 설명했으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 오심이 2단계다 라고 말씀했으면 참 속 시원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림에는 복음이 전파되고 재림 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끝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측면의 예언이라는 것이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긴장관계가 해소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던 거죠.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구속의 전 과정을 다 설명해 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 대신 주님은 요한에게 성경의 예언을 다시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앞으로 오신다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두 측면의 긴장관계는 현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마음을 놓으라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원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다. 그것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것이 구약의 예언과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이라도 바르게 이해를 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재림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에 아주 당시 사람들처럼 아주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그냥 뒤집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혁명적인 아이디어에 메시아 간에서 풀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머리를 좀 식히고 자세히 생각해봐라. 천천히 생각해봐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천천히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가서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 보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예언대로 메시아의 초림 사역을 지금 성취하는 중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설명하기보다는 사실 설명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에 달려서 이렇게 그런 최악의 범인만 당하는 그런 십자가 범죄 형태를 받는다는 그게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행위와 가르침에 대해서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은 그의 기적들을 상기시켰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기적, 이런 기적을 하고 있다.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된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 요한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시키는 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나머지는 상당히 쉽게 조화시키기 어려운 것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사한 것은 세례요한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의 성경 이해를 시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경고하시는 것은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여러분 우리도 요한과 같은 처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바로잡고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느려요. 그것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많은데 뭐 특히 미국에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테레비 보면 맨 그런 사람들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9/11을 예언한 사람 없어요. 다 틀렸죠 뭐. 맨날 뭐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에 대한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9/11 말하는 사람 없어요. 국가정보기관보다 못했어요. 신령한 영적인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얘기가 성경 많이 연구하고 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재림 정말 곧 온다 하고 우리가 많이 또 신경도 쓰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디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이 나라 전략, 왕국 전략은 난관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걸 원하죠. 이 프로블럼, 이 딜레마, 이걸 빨리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딜레마의 변화가 아니고 삶의 변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둠이 있어도 빛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세요. 감옥에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열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또 요한에게 구원의 대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시지 않은 또 다른 이유를 댄다면은 헤롯 왕 때문에 지혜롭게 처신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는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고 그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는데 아 광풍을 조용하게 하시고 뭐 그 들끓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말씀 하나로 말이에요. 아 그런 분이신데 무슨 헤롯 왕을 이 지상에 이 부패한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마음대로 다니면서 마음대로 사역하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인 분이에요. 평소에 지혜를 사용해서 지혜로운 처신을 하도록 기대하십니다. 다시 말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라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상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있고 죽이려고 그러면 예수님 피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을 예수님 말이죠. 자기가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천명하고 공공연하게 활동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온 사방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흠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헤롯 왕도 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하는 식으로 선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요한을 세례 요한을 투옥시켰습니까? 헤롯이었어요.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신을 누구라고 봐서 유대인의 왕으로 봤죠. 그런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뭐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누구냐고 어디 있냐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왕권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존재였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자처를 했는데 헤롯이 그럼 요한은 예수가 누구기를 바랬습니까? 메시아이기를 바랬죠. 메시아니 킹, 메시아 왕이 되기를 바랬죠. 그런데 만약 헤롯이 다른 유대인의 라이벌 왕이 있다더라, 돌아다닌다더라, 그가 예수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또 한 명이 투옥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좌초되지 않겠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뭐, 알아서 하실 거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보장되지 않은 낙관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잘못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고요. 예수님은 공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귀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그를 피하고 조심하셨어요. 오해를 일으키거나 빌미가 될 말씀들을 삼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중 앞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랬던 신호를 주겠죠. 그래서 흥분하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당시의 메시아는 폭력을 사용해서 로마 정권을 뒤엎는 정치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당시에 유행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크게 오해를 받고 정치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어서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농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사람들 앞에서 그 제사들 앞에서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치유를 하셨어요. 그 보라고. 그래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셨어요. 현재로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하는 일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고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셨고 이스라엘의 경신을 상징하는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왕국 운동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메시아의 초림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보고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같으면 아예 섭섭하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선 나라도 좀 추록을 시키시고 편안하게 죽게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그 말 듣고 알겠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일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순교했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이 가졌던 것 같은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다 아니까 이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진행되었고 진행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을 우리는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건 안 하신가 저건 안 하신가 재림 때 해야 할 일을 미리 앞당겨서 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구원을 더욱더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